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어제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살해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 TV조선은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두 명의 북한 여간첩에게 독침을 맞고 살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알라룸푸르 공항 관계자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새벽 여성 두 명이 김씨성을 가진 남성에게 화학물질로 보이는 액체를 뿌린 걸로 안다면서 이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일 마카오에서 들어와 13일 출국하려던 중이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다른 공항 관계자는 BOA에 김 씨가 공격을 받은 시간은 오전 9시 무렵이라며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으며 내일 부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남성이 사망한 푸트라자야 병원 관계자를 인용해 숨진 남성의 여권에서 그의 성이 김 씨고 1970년생인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에 따르면 두 여성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며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용의자들을 북한 여성 요원으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외교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어제 비공개 긴급회의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이번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특히 이 같은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을 돕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에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안보리는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 행동을 자제하고 안보리에 명시된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내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출 증액 문제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지난해 방위비 지출을 100억 달러까지 늘렸지만 28개 나토 동맹국 가운데 5개 나라만이 국내 총선상 대비 2%로 할당하는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공정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일정 부분 부담을 나눠지지 않는 나라를 미국이 자동으로 방어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과 관련해 전격 사임했습니다. 플린 보좌관은 사임서에서 자신이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불안정한 정보를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 등에게 보고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주 플린 보좌관이 러시아 대사와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제재에 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현직 미국 관리들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플린 보좌관과 세르게이 키슬약 러시아 대사가 미국 대선 해킹 의혹 뒤 오바마 대통령이 부과한 제재에 관해 분명하게 논의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타라겔 아이사미 부통령을 국제 마약 밀매업자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고위관리는 13일 기자들에게 엘 아이사미 부통령이 항공기와 마약 경로를 통제하고 베네수엘라 내 마약 밀매업자들의 활동을 지원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 아이사미는 지난달 부통령이 임명되기에 앞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내무장관과 최근 5년간은 아라구아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엘 아이사미가 멕시코와 미국 등지에 마약 배송을 지휘하거나 부분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2월 14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만장일치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이전보다 더 거칠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조금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3m, 서해 북부는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이죠. 김정남이 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남은 출국을 위해 공항에 머물던 중 오전 9시경에 신혼 미상의 여성 2명에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한국 언론들은 독침에 의해 살해됐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쿠알라룸푸르 공항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남이 액체 화학물질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최대 관심사는 한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거론됐던 김정남을 누가 어떤 의도에서 살해했는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탈북자 출신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전문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으로부터 김정남 피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앞서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제일 궁금한 거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거의 100% 북한의 소행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김정남이 나라 밖에 적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김정남을 보호해주고 관리하는 입장인데 물론 암살된 장소가 말레이시아라는 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북한에게는 노비자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광부들도 많이 나가 있고 그 외 해외 송출 인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 공작원들이 침투하기 아주 좋은 나라고 김정은이 그 지역을 자주 왕래했고 특히 미녀 첩보원들에 의한 암살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북한이 어떤 대남 공작 해외 공작원들을 미녀 첩보원들로 이제 다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공작원에 의한 복침 암살이다. 이것은 북한의 어떤 전유물을 이번에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번 그 공작 그 사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직접적인 지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마 반반이 아니겠는가.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을 수도 있고 또 항상 그 과잉 충성 분자들이 북한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김영철 통전부장도 이제 지난해 혁명화를 갔다 와서 뭔가 만회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또 김원홍도 이번에 갑자기 해임된 원인도 뭔가 정찰총국이나 대남 통전부나 국가보위부 세계 핵심 권력기관이 암투 과정에서 김정은을 살해하는 문제를 놓고 우위 선점권을 노리는 권력투쟁으로 김원웅이 해임됐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반반 김정은의 직접 의지와 명령이 있었고 아니면 또 그 밑에 과잉 충성 분자들이 김정은의 의중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을 가능성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김정남이가 그 세습에 반대한 것은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 20년 이상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쪽을 돌아다니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몇 년간 잠잠하다가 그 독살한 이유는 뭘까요?
글쎄 김정은이 올해 이제 집권만 5년째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꽃꽂이는 해 종주년을 중요시하고 뭔가 이제 5년의 권력 집권에 이제 자신감을 얻고 이제 자기에게 반대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처리해버리겠다. 그리고 뭔가 새롭게 출발하겠다. 여기 이제 김정남이 분명히 걸림돌이 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또 중국도 한때 노골적으로 지난해만 해도 평양의 리즘 천지를 강조했고 그 리즘 천지 방식도 정권 자체 사회주의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김정은만 드러내는 일명의 그 핀센트 리즘 천지를 자주 강조해 왔는데 그렇게 될 경우 중국에 대한은 당연히 그 장성택처럼 중국의 시장 경제를 선호하는 김정남을 거기에 앉힌다. 이런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할 때 최근 들어서 김정은은 김정남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북중 관계가 갈등 고조기 오면 자기가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라이벌을 제거하는 그런 순서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쯤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침을 맞았다. 이런 지금 보도인데요. 공항으로 북한 측이 그럼 유인을 했을까요?
아마 유인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유인보다는 그게 아마 이제 길목을 지켰다고 봐야죠. 김정은이 뭐 비행기에 내려서 싱가포르로 간다든지 파리 또 아들이 있는 김한솔한테 간다든지 늘 다니는 아마 통로가 있었을 겁니다. 뭐 호랑이나 이 맹수들도 그 약자를 잡을 때 길목을 지키듯이 북한 공작원들이 과거 뭐 김현이 칼기 폭파범이나 볼 때 항상 그 지키는 길목이 있고 다니는 또 통로가 있고 목표에 대해서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답습되는 훈련을 통해서 딱 실행이 옮기기 때문에 저는 길목을 지키다가 요 미녀 첩보원들의 행동에 옮긴 걸로 판단이 됩니다.
북한 당국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그 살해해서 죽였는데요. 이것이 외교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죠. 지금 김정은이 그렇지 않아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북한 내에서 장성택이나 뭐 현영철이나 뭐 많은 그 사람들을 숙청처형한 것도 지금 그 죄목에 포함되는데 만약에 말레이시아에서 제3국에서 자유국가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공작원을 보내서 테러로서 독침으로서 암살했다. 이 북한의 그 미녀 공작원 둘이 말레이시아를 벗어나서 북한도 도망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과거 버마 아웅산 테러 때처럼 두 명이 생포되는 그 생포자를 통해서 그것이 북한의 테러로 밝혀졌듯이 이번에 미녀 첩보원 두 명 중 한 명이나 이런 사람이 체포된다면 이게 폭로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아마 트럼프 정권 또 유엔 뭐 중국마저도 북한의 이와 같은 반일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찬일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으로부터 김정남 피살 소식과 관련된 여러 배경들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만장일치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최근 발사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13일 비공개 긴급회의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이번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시오고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기자들에게 현 상황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만장일치로 규탄했다며 긴급회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We had a good discussion. There was unanimity in condemning the launch and the expression of concern about the situation.
이어 매우 강력한 기존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면서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언론 성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의 개발을 돕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12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9월 9일 핵실험에 이어 안보리의 반복된 성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이번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안보리에 명시된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노력을 배가해달라며 특히 지난해 채택된 2321호와 2270호에 포함된 포괄적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2321호와 2270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최대한 빨리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보리는 현 상황을 계속해서 긴밀히 주시하고 기존 결의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은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5개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만장일치의 합의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별도 성명에서 안보리의 모든 회원국들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북한 정권과 그 조력자들에게 이 같은 발사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북한의 책임을 추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안보리 이사국에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고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안보리 성명이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대해 유엔 회원국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관리들이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과거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의 게리 로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3일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이 지난 11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관한 정보 공유를 위해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는 크리스토퍼 존스턴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대행과 박철균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 차장, 코지카노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 과장이 참석했다고 로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 나라 대표들은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 나라는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긴밀한 공조와 정보 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스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동맹의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격퇴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특히 북한이 공개한 영상의 로켓 밝기와 흰색 배출은 미사일 발사 때 고체 연료를 사용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1일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이 과거 잠수함에서 발사했던 것과 매우 비슷하다며 북한이 이를 지상 발사용으로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미 당국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전보다 거칠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이후 나온 전망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3일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전보다 더 거칠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의 전임 오바마 정권은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사용하며 군사력 행사에 상당히 신중했지만 트럼프 정권은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아베 총리는 방미 중 워싱턴과 플로리다에서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일 간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 도중 감행돼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NHK와의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한 핵심 현안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외교적으로 해결해 가고 싶어 한다며 트럼프 정권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자세가 보다 거칠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명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아베 총리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위대한 동맹국인 일본과 100%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것을 요청하지 않아 안도했다며 앞으로 두 나라 동맹 관계에서 일본군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NHK는 별도의 기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일 정상의 만찬장이 일시에 긴박한 분위기에 휩싸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만찬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인을 인용해 만찬 도중 갑자기 관계자들의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두 정상 주위의 측근들이 몰려 보고를 하고 뛰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에게 공식 설명은 없었지만 뭔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어 문서가 전해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불빛을 비추며 신중하게 서류를 읽는 모습이 목격됐고 두 사람이 만찬석에서 일어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러 갔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인은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도 동석하겠다고 제안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려는 의도와 함께 기술적 진전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동 성명을 낸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나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I think it has to be seen as both a demonstration of technical capacity and a political statement.
자누지 대표는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진전을 이루려는 의도라면서 동시에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통상 북한은 미국의 대선 후 몇 주 혹은 몇 개월을 도발하지 않는데 이는 새로운 대통령이 북한에 신호를 보낼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긍정적인 신호를 받지 못한 북한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취임했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의 관대한 제스처를 보이지 않자 북한이 그해 4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와 달리 취임 3주가 지났을 뿐이지만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는 설명입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미사일 한 발로 트럼프 대통령을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언론의 이목을 받고자 하는 의도와 미사일 발사를 통한 신기술 확보 의도,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 등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적어도 지난 4개월간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던 건 한국 보수 정권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칫 진보 정권의 탄생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란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아직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 잘 알 순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액션을 취할 것이란 점만큼은 분명히 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을 포함한 세컨더리 보이콧과 군사적 공격, 시험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은 물론 중국에게도 얻는 점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One will be bad for China, one will be bad for North Korea. The thing that's bad for China is that. The thing that's bad for North Korea is that they are giving the conservatives.
창 변호사는 중국의 입장에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고 북한으로선 한국 차기 정권을 보수 정당이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번 미사일 발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발사를 한 데 대해선 정치적 목적보다는 기술적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고체 연료를 사용한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What was interesting is that Trump's comments were very clipped, very short.
장 변호사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매우 절제되고 짧았다면서 이는 백악관의 대북 정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대북 정책이 나오기까지 이를 다듬고 고민하는 건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내리 닉시 연구원도 이번 시험 발사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Regardless of the politics of it, main purpose is really to advance the technology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is
missile.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 근접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2020년까지 미국 본토에 탄도미사일을 도달하게 만들려는 북한의 목표가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2,00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탄두 탑재 용량도 이전보다 커진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북극성 2형 미사일의 발사 각도가 89도였고 평시 각도로 쏘면 사거리가 2,000km 이상이라고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 미사일 동향에 대한 비공개 보고에서 아직 정확한 분석은 안 됐지만 고각으로 발사하지 않고 정상 각도로 쏘면 사거리가 2,00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고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전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에 북극성 2형이 발사 후 낙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3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레이더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각 정보기관에 통보하고 미한일 세 나라가 영상 자료를 함께 추적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런 분석 과정을 거친 결과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극성 2형이 북한이 지난해 8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개량형이라는 점에서 이런 사정거리 추정치가 맞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구소련에서 넘어온 SLBM이 R-27인데 그것을 고체화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그 사정거리가 2,000km 플러스 마이너스 몇백 킬로미터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은 그 정도 사정거리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탑재 용량도 더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며 북한의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인이 안 됐다면서도 핵폭탄 소형화 등이 확보되면 북한은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탄두 탑재 용량이 커졌다면 그만큼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달성이 수월해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훨씬 더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하면 소형화, 경량화가 그만큼 쉬울 수가 있고 또 하나 탄두 무게가 커진 만큼 더 위력적인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사일의 위력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측면들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죠.
이 위원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에 대해 지난번엔 자동차 바퀴로 돼 있었는데 이번엔 탱크처럼 돌아가는 궤도로 돼 있었다며 바퀴형 화물차보다 훨씬 느린 궤도 차량을 사용한 것은 북한이 중국에서 바퀴형 특수 화물차를 수입하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이 스커드나 노동, 무수단 등 모든 미사일 발사에 외국에서 수입한 특수 화물차를 이용해왔지만 국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자체 전차 제작 능력을 활용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그럼에도 북한이 도발을 강행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기싸움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처음해서 자신들의 핵보유 의지를 한 번 더 과시하고 그 인정을 강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능력을 과시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기술적인 한계, 어려움들을 동시에 보여준 그 도발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북한의 ICBM 발사나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국가정보원에선 모두 준비가 돼 있고 갱도 내에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오는 17일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인권과 관련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COI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는 COI 보고서 발표 3주년을 맞아서 이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세히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인데요. 북한의 사상과 표현,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와 언론과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먼저 북한 당국은 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 숭배와 절대적 복종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한 탈북자는 COI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서울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은 김일성 유일사상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 김일성의 사상 외에는 허용을 하지 않거든요. 북한 법에 따르면 북한 사상을 버리고 기독교 사상으로 나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그 법이 있어요.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어릴 때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을 숭배하도록 배웠고 여기에 이제는 김정은까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이런 공식 이념과 체제 선전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사상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수령에 대한 개인 숭배에 이념적으로 도전한다는 이유로 기독교 전파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받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은 종교 활동이 금지되고 박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독교 신자들은 적발될 경우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탈북자는 워싱턴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북한이 종교에 대해 적개심을 보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 사회는 김일성이라는 교주의 주체 사상이라는 경전에 의해서 유지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배치되는 기독교이든 그 어떤 그 천주교이든 아니면 또 다른 종교가 들어갔을 때 말 그대로 김일성 종교가 그 무너지고 훼손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모든 사회적 활동이 조선 노동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동당사나 사회단체를 통해 주민들을 감시하고 일상활동을 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들마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존경하고 숭배하도록 배웠고 집단체조와 기타 강제적 집단선동행사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북한에서 정치체제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반국가적이나 반혁명적이라고 여겨지는 감정의 표현을 감지하기 위해 거대한 감시체제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에서 기자와 작가를 지낸 탈북자 장혜성 씨는 서울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에서는 아무도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없으며 정부를 비판하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동료 작가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좀 자기 쓰고 싶은 글을 쓰는가? 이 말 딱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요덕 수용소 15호 정치범 관리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정보 제공자는 당국의 통제를 받는 매체뿐이고 텔레비전 시청과 라디오 청취, 인터넷 접속은 엄격히 제한되며 모든 매체의 내용은 빈틈없는 검열을 거치며 노동당의 지령에 부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철도 방송원을 지낸 탈북자 정준하 씨는 서울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의 모든 매체가 당이 강요하는 사상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북한의 언론을 통해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는 꼭 사상이 지배합니다. 당에서 말하는 사상 곧 당의 방침이나 이런 것은 모든 방송에 철저하게 제일 선차적으로 구현되는 그러한 기본 지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외국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면 처벌을 받으며 여기에 외국 영화나 드라마도 포함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 기술의 발달로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정보와 매체 유입이 증가하면서 북한에서도 대량의 외부 정보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위기를 맞은 북한 당국이 정기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를 통해 정보 독점을 유지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3주년 기회. 내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분에 따른 차별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러시아와의 연계 의혹을 받아온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예.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초중등 학생들에게 가르칠 걸 규정한 학습 지도 요령을 마련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대기 오염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요 도시 주변 공장들을 폐쇄하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미국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대부분 이 소식을 첫 뉴스로 전하고 있는데요. 네. 마이크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임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플린 보좌관이 어젯밤 13일 전격 사임했습니다. 이 플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주미 러시아 대사하고 접촉해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예. 앞서 플린 보좌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도 러시아 대사와 이 문제를 논의한 일이 없다면서 부인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하루 뒤 대변인을 통해서 제재 이야기가 대화 중에 나왔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바꾸면서 예. 논란이 커졌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전격 사임을 했습니다만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은 계속 나왔었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 고문이요. 지난 일요일 12일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플린 보좌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
켈리엔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보좌관을 또 100% 신뢰한다고 방송에서 말하긴 했는데요.
예.
또 그리고 바로 1시간 뒤에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이를 뒤집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 플린 보좌관의 입지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죠.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플린 보좌관이 주미 러시아 대사와 이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의혹인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29일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보복으로 제재를 단행한 날인데요. 플린 보좌관이 세르게이 키슬락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전화를 통해서 이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요.
예.
그런데 플린 보좌관 취임 전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정부 관리가 아닌 일반인이 정부의 승인 없이 외국 정보 관리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게 미국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예.
앞서 미 법무부가 플린 보좌관이 러시아로부터 협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에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요 플린 보좌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정식 관리가 되기도 전에 이제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이야기했다라는 건데
네.
또 지금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계속 본인이 말을 바꾼 이런 신뢰성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죠.
네, 플린 보좌관이 앞서 제재를 논의한 일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송에서 이 플린 보좌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이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자리는 신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플린 보좌관이 말을 바꿔서 신뢰가 깨졌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예.
플린 보좌관이 어제 이 사임서에서 정권 인수기관에 많은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바쁜 와중에 펜스 부통령 등에게 이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했고 이 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플린 보좌관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러시아하고 지나치게 가까운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러시아 선전 방송인 러시아 투데이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일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고요. 취임 전인 작년 12월에 플린 보좌관의 아들이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후보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 등에 관한 이 검증되지 않은 글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백악관의 최고위급 인사가 이제 사임한 게 적지 않은 이제 파장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을 지목을 했군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조셉 키스 켈로그 퇴역 육군 중장인데요.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 출신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아왔습니다.
예.
이 미국 폭스뉴스가요. 플린 보좌관 후임으로 켈로그 대행과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장, 밥 하워드 전 해군 중장 이렇게 세 사람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학습 지도 요령을 마련했군요.
네,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개정 학습 지도 요령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중등학생들에게 다케시마, 한국에서는 독도로 가는데요.
예.
센카쿠 열도하가 이 자국 영토임을 가르칠 걸 의무화하는 게 바로 골자인데요.
예.
문부과학성 측이 국제법상 정당한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예.
이 학습 지도 요령은요. 초중등학교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제시하고 전반적인 교육 과정의 지침으로 사용되는 일본 정부의 기준 문서입니다.
예.
이 기준에 맞춰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와 교과서 검정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개정안에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문부성이 오늘 내놓은 학습 지도 요령 개정안은요.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과목에서 북방 열도와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에 관해서 일본 고유 영토라는 것을 언급한다라고 명기했습니다.
예.
쿠릴 열도하고 독도는 각각 러시아와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자오이다오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인데요. 중국 지리 과목에서 다시 한번 이들 중학교 지리 과목에서 다시 한번 이들 지역을 일본 고유 영토로 상세히 가르치도록 하고요. 예.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아예 영토 그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교육할 걸 규정했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관련국들이 반발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영유권 분쟁 자체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제 영유권 일본 측의 주장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문부과 학생은요, 이 새로운 학습 지도 요령에 따른 영토 관련 수업에서 한국,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주장을 취급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견해만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계획을 분명하게 밝힌 건데요. 국민 과목에서는 역사상 일본의 영토 형성 과정을 설명하면서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편화적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개정안에 따라서 언제부터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치게 될지 좀 정해졌습니까, 시점은요?
일본 정부의 이 새로운 학습 지도 요령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이 마스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이요, 개정 학습 지도 요령 초안에 대해서 일본 국민에게 널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이 학습 지도 요령이 초안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걸로 일본 언론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새 학습 지도 요령에 따른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에서는 2020년부터 또 중학교에서는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예.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에는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포스터를 전국 관공서에 게시한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 포스터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차지해서 불법 점거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나 일본은 이 문제에 평화적 해결을 지향한다라는 주장도 들어있습니다.
예.
또 지난달 17일에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다케시마는 원래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말해서 한국 정부에 강한 반발을 샀었는데요.
예.
이 후미오 외무상은 아베 신조 총리 이후에 일본을 이끌 차기 총리 물망에 오른 사람 중에 한
예.
명입니다.
오늘도 일본 정부 당국자가 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놓고 기자회견을 했군요.
예, 마루카와 다마요 일본 올림픽 담당상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내년에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독도 표기 문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는 강원도 일대 경기장 등 시설 위치를 소개하는 지도에 동해와 독도가 표기돼 있고 독도의 자연 경관 등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마루카와 담당상이 오늘 회견에서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다. 이 행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참가하는 모든 나라들이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일본 측이 그 일본해라고 부르는 바다를 동해로 적고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로 부르면서 영유권 주장을 하는 지역을 독도라고 표기한 게 한국 측의 일방적인 정치적 의견이라고
예.
주장한 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전에도 일본 정부가 이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 표기에 대해서 한국에 공식 항의한 적이 있는데요.
예.
대한체육회는 지난 8일에 일본 올림픽위원회에 서한을 보내서 해당 페이지 독도 표기는 당연하고 논리적인 거라고 말을 하면서 게시물을 고칠 수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독도 문제 외에도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해서 이 두 나라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일본이 한국 주재 일본 대사와 부산 총영사까지 귀국 조치시킨 상황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요 도시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매연과 오염물질이 공기 속에 퍼져나가는 현상이죠. 이 스모그 문제가 연일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중국 당국이 주요 도시의 공장 가동량을 크게 줄일 계획입니다. 중국 환경보호부가 어제자로 공개한 스모그 대책 초안에서 철강을 감산하고 일부 화학비료 의약품 공장을 폐쇄하는 한편 텐진항을 통한 석탄 수입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중국 정부는 스모그 때문에 그동안에 참 골머리를 앓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를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 좀 더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예, 이 난방이 진행되는 겨울 동안 특히 스모그가 심한데요.
예.
중국 환경보호부가 이번 대책에서 겨울철인 1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북부 5개 성, 또 시 28개 지역의 철강, 화학비료 생산을 절반으로 줄이고요.
예.
알루미늄 비롯한 철강제 생산은 최소한 30% 감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올 여름까지 텐진항을 통한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요.
예.
북부 외곽에 탕산항으로 옮겨서 관련 하역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이 화학업체들은 화학비료, 농약, 의약품 공장 일부를 또 폐쇄하도록 하는 조치도 추진합니다.
그렇군요. 공장 가동을 좀 줄여서 스모그를 막겠다 이런 대책인데 수도 베이징 일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진행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이징 수도권인 허베이성에서는요, 9월 말까지 석탄을 트럭으로 수송하는 걸 금지시키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예.
이 석탄 가루가 주변에 날리는 걸 막기 위한 건데요. 베이징 시 당국이 오늘 14일 스모그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관영 인민일보는요, 베이징 중심부인 궈마오의 고층 건물들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시내 대부분이 스모그로 덮이자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베이징시는 이번 주 안에 건설 현장의 작업을 일제히 중단시키고요, 차량 통행 제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연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7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3m, 서해 북부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평양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 7도입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5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6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에는 1도. 강계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5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4도입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구름 많고요.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용현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에는 7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7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11도. 장진 영하 19도, 낮에는 1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5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 기온 0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끼고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3m 사이, 서해 북부는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2월 1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어제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살해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 TV조선은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두 명의 북한 여간첩에게 독침을 맞고 살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알라룸푸르 공항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새벽 여성 두 명이 김씨성을 가진 남성에게 화학물질로 보이는 액체를 뿌린 걸로 안다면서 그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일 마카에서 입국해 13일 출국하려던 중이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다른 공항 관계자는 BOA에 김 씨가 공격을 받은 시간은 오전 9시 무렵이라며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으며 내일 부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남성이 사망한 푸트라자야 병원 관계자를 인용해 숨진 남성의 여권에서 그 여성이 김 씨고 1970년생인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에 따르면 두 여성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며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용의자들을 북한 여성 요원으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외교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어제 비공개 긴급회의 뒤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이번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특히 이 같은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을 돕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에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안보리는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에 명시된 의무를 전면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과 관련해 전격 사임했습니다. 플린 보좌관은 사임서에서 자신이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 등에게 보고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뉴욕 타임스 신문은 지난주 플린 보좌관이 러시아 대사와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제재에 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현직 미국 관리들은 워싱턴 포스트에 플린 보좌관과 세르게이 키슬약 러시아 대사가 미국 대선 해킹 위협 뒤 오바마 대통령이 부과한 제재에 관해 분명히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에서 벚꽃 구경에 나선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전복돼 32명이 숨졌습니다. 타이완 경찰은 44명이 탑승한 이 버스가 어제 저녁 타이베이의 한 고속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자들은 대부분 노인들로 벚꽃 구경을 마치고 귀갓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영상에는 버스가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갓길로 미끄러져 전복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외에 1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지난해에도 중국인 관광객 24명이 버스 사고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최근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기습 단속을 벌여 68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추방을 위해 검거된 사람들 가운데 75%는 범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장관은 또 이번에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이 저지른 범죄에는 살인과 성폭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로스앤젤레스와 애틀란타, 샌안토니오 등 대도시에서 진행됐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자신의 선거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